마가복음 6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배척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 인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이미 요셉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예수님은 30살까지 집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목수는 헬라어로 텍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능숙하게 해내는 숙련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생소한 것도 무엇이든 척척 잘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작은 창고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큰 집을 짓는 일까지 예수님은 맡겨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육신의 동생들이 자라 성년이 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육정으로만 아는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스칸달리조라는 의미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돌, 즉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4절 말씀 여기에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나 다름없는 친척들에게서도 존경받지 못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으나 고향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단지 한 인간으로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5절에서 6절 말씀 단지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큰일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그분께 나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소수만이 고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7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이말 심판의 강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예언을 들었던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성경 구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보다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더 관대하게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했던 도시들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은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6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이 있지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5장에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으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고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접촉점을 찾았던 그 여인에게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수동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도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기름 바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공동체가 모여 그들 가운데 있는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몇몇 장로들이나 개인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여질 수 없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안수 기도를 했더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듯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으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14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헤롯은 분명 세례 요한의 일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을 알려면 먼저 헤롯에 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족보는 아마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픈 족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별을 보고 온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말한 후에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도록 명한 자입니다. 편집광이었던 그는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까봐 두려워하는 피해망상증에 걸린 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편집광이 된 것은 아마도 150cm도 안 되는 작은 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나치게 작은 키로 인한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점점 더 큰 야망을 갖게 하였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엄청나게 큰 돌들로만 건물을 짓게 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서쪽 벽이 바로 헤롯의 보상 심리에 의한 부산물이었습니다. 이 벽은 신전이 있는 산을 둘러싼 거대한 옹벽이었습니다. 사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사다라고 불리는 큰 건축 기념물도 헤롯 대왕 때 지어진 것입니다. 그는 첫 아내인 도리스와 아들을 버리고 마리암네라는 여자와 재혼하여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이 중 한 아들이 결혼해 낳은 딸, 즉 헤롯 대왕의 손녀가 헤로디아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편집광이었던 헤롯은 자기 세 아내와 두 아들이 자기를 대적한다고 생각하여 모두 사형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미리암네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미리암네를 기념하는 탑을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일 후로 헤롯의 편집 중 정세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또 마리암네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여 빌립을 낳았는데 헤롯 빌립은 로마로 가서 상인이 됩니다. 헤롯 빌립은 자기의 조카가 되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헤로디아는 살해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로디아는 빌립의 조카이자 아내가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또다시 사마리아인인 말타스와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갈릴리 지방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서 자기의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을 방문했는데 그때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진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를 유혹하여 빌립을 떠나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결혼에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자기 부인이 된 헤로디아를 위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세례요한을 잡아 감금하였습니다. 그는 세례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대로 행하지는 않았으나 세례요한에게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야심으로 가득 찬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를 부추겨 로마로 가서 황제로부터 왕의 칭호를 얻으려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골이라는 곳으로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헤롯 안티파스의 최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그를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의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말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여러 대신들과 청부장들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을 즐겁게 하자 헤롯은 딸에게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아주 관능적인 춤으로 그 당시 창녀들이 추던 춤이었습니다. 이 춤은 정력을 부추기려고 추는 춤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사람들, 특히 남자들 앞에서 자기 딸로 하여금 이런 춤을 추게 할 정도로 도덕관념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헤롯은 이 춤에 자극되어 딸에게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구하는 살로메의 말에 왕은 심히 근심스러웠으나 자신이 맹세를 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체면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뱉은 말로 인해 또 다시 이 큰 죄를 짓게 되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는 불법적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라는 인물이 온갖 이적을 행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서 세례요한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면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은 자신이 범한 일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일을 끝내고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그들이 행했고 가르쳤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행했던 많은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로 회개케 하고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관해 들은 예수님은 31절에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잠시 앉아 먹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2절 말씀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 항상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쳐있는 그들을 쉬게 하려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한적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33절 말씀 가브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직경 약 10km 정도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고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사려 없음에 대해 몹시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휴식을 취하러 이곳에 온 줄도 모르고 우리를 좀 내버려 둘 수 없냐 하며 귀찮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마음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들을 귀찮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쌍히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자신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고 헤매는 양들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 여기에 기록된 두 가지 이적은 주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다시 말해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모두 합하면 아마 만 명에서 만 5,000명까지도 됨직한 무리들을 먹이신 일과 열두 바구니나 되는 음식이 남은 것입니다. 이제 45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께서 바쁘게 사역하시는 가운데 잠시 쉬려고 무리로부터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그들을 섬기고 먹이시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쉴 준비가 다 된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내신 뒤 무엇을 하십니까?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으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진정한 힘을 얻고 참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는 지낼 수 없다고 느끼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간을 떼어 놓았다면 우리 삶은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다면 오늘날 세계는 지금보다는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그스림으로 47절에서 4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는 그리 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보름달이 떴다면 달빛이 물 위로 반사되어 밝게 비추기 때문에 멀리서도 바다에 떠있는 배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바람이 그스리는 가운데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젖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배를 타고 건너다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다가 그들은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주님의 뜻을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여 마치 장미꽃 만발한 평탄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하사 바람을 맞으며 노를 저 바다를 건너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들을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고 이미 지쳐있던 그들은 더 힘든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들의 태도는 본받을 만합니다. 그들이 배를 돌려서 돌아가려고 했더라면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에 보이는 벳세다의 불빛에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종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밤 사경점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48절 말씀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이므로 예수님은 좀 더 일찍 그들에게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힘들고도 어렵게 배를 저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유머가 풍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그들에게 걸어가서는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 그들을 마치 못 보신 채 그냥 지나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혈육증 앓던 여인의 병이 치유되자 사람들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이것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접촉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손을 대는 자는 모두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